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성찬 사경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직시하게 됩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라는 바로 이 간략하지만 매우 무게 있는 간과할 수 없는 이 말씀입니다. 살피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도케마조라는 단어는 시험하다, 분별하다, 증명하다, 점검하다 이런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을 적용하자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살피다 라는 말보다는 사람이 자기를 점검하고 혹은 검사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그 의미가 더 올바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검사한다고 할 때는 또 어떤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점검한다고 할 때는 이 일이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니라 매우 철저하고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청교도 스테판 찬옥은 그리스도인의 이 자기 점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기 점검은 신중함과 성실함으로 행해야 될 의무다. 성경에서 자기 점검은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흘기 쳐다본 후에 금방 눈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 더불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등불을 환하게 켜서 자기의 마음의 모든 구석구석과 틈새를 비추어 보는 것이며 사람의 몸에서 지방으로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 모든 핏줄까지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또한 지난번 성찬 이후로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고 검사하고 검증해 보기를 원합니다.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16, 17, 18절은 모두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은 지금 극도의 박해를 받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었던 이 시기는 기뻐할 일이 절대로 없었던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이런 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해와 핍박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과 두려움과 근심으로 무겁게 마음이 눌리고 있었던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강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만이 갖는 신앙의 위대성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이 두 구절 안에서 네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신앙의 삶이 희생과 섬김이라고 보았고 자신이 그 위에 관제로 마치 희생 제물 위에 이렇게 부어지는 포도주처럼 함께 드려지게 되더라도 자신은 이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자신과 함께 기뻐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다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관제라는 말이 나오죠.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도 자신이 관제와 같이 부어지게 되었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이 왔지만 자신을 위해 예비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는 소망과 기쁨에 찬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도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책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흡사 사도는 기쁨의 사도라 여길 만큼 기뻐하라는 표현을 바울 서신 곳곳에서 그가 이렇게 남겨놓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이토록 기쁨을 강조했던 것일까요? 바울 사도의 기쁨의 원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의 고백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의롭게 된 사실에 관해서 그는 그 이유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고 자신에게 임한 구원으로 인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처럼 여긴다고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토록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이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올 한 해에도 우리는 얼마나 진정으로 영혼에 차오르는 기쁨을 누리면서 그 거룩한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넉넉히 감당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과연 기쁨이 있었나? 바울이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혼에 벅차오르는 기쁨이 하늘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영혼 가운데 얼마나 자주 발견되었었나? 우리는 기뻐할 일이 거의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오면서도 과연 바울처럼 그 환난과 박해의 시간을 지나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뻐했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사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그 고상함 때문에 그 지식에 심취할수록 자신에게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해로 여기게 됐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으며 그리스도 외의 모든 가치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함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고상한 지식이 아직 우리에게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첫째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둘째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수록 점점 세속적인 것들을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그것들이 버려짐이 마땅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의 가치들을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은 신령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귀하고 복된 가치들을 아직도 우리가 깊이 맛보지 못한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해도 주님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하신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어떤 노력과 진보가 있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때로 성경을 읽다가 잠을 뒤로 물릴 만큼, 때로는 이른 시간 새벽을 깨울 만큼 다른 어떤 것에 대한 관심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능가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지난 시간들 속에서 주님을 진지하게 알고자 한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쁨이 실종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 오직 예수 안에 거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고상한 지식이 우리 영혼의 신령한 기쁨으로 임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가치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 신령한 기쁨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고상한 지식, 그것을 추구할 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우리의 영혼에 채워지는 이 신령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머물고 있었습니까? 무엇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온 한 해였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 거룩한 지식에 착념하지 않은 채 온통 다른 대상을 향해 달려갔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이것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그 이유는 인생 자체가 수고와 슬픔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에게 편히 쉼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고 위로를 맛보고 쉼을 얻는데 예수를 찾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세상으로 난 창문을 다 닫아 걸고 오직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거룩한 빛을, 그 신령하고 기쁨으로 넘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우리가 어떤 열정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주님을 배우고자 했는지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무색하리만큼 우리는 항상 슬퍼했고 괴로워했고 절망했고 낙심했고 원망했고 미워했고 증오하고 분노하면서 때때로 포기하려고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온 것은 아닌지.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에 깊이 우리 영혼이 잠겨질 때에 가능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나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기뻐할 일보다는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일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뻐할 수 있을 때만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질병과 궁핍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은 인간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괴롭고 눈물 나고 슬프고 젊음이 찾아올 때,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바라봐야 될 대상은 우리의 현실도 내 자신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주께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고 그 안에 담겨진 모든 지식을 캐낼 때 우리 영혼은 비로소 기뻐할 수 있는, 어떤 때든 어떤 상황에서든 기뻐할 수 있는 은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약속, 영생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능가하는 하늘의 기쁨과 위로를 성도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돌아갈 본향을 생각해야 돼요. 누군가가 돈을 많이 모아서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에 한 1년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었다면 그 떠날 날,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그 날만 손꼽아 기다리지 않겠어요? 아, 나는 잠시 후면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다. 그곳에서 그 아름다운 자연을 맛보고 그 이국적인 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 나라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오늘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조금만 참으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다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겠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낙심하게 할 때 잠시 후면 영원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찬란한 영광과 기쁨을 누릴 날이 내게도 다가오고 있다. 그 나라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우리가 위로와 기쁨과 힘을 얻으면서 이 세상을 지나갈 것이 아닙니까? 죽을 만큼 우리가 힘들어도 그 괴로운 마음을 쉬 이기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영원히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얻어야 우리의 남은 날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모든 날들을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견딜 수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의 모든 기쁨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 안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절망하고 슬퍼함은 우리의 참 소망이요 생명이 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약속을 때때로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멀어진 하나님의 나라, 돌아갈 본향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소망이 희미해지게 되면 성도에게 그 영혼의 기쁨은 소멸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혼의 기쁨이 소멸되니까 어디에서 기쁨을 찾아야 돼요? 육체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고 세상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고 물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먹는 것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충만했던 희열도 소멸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그 영원한 내세의 약속을 멀리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내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영혼 가운데 거룩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성찬을 통해 다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영혼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24시간 누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어쩌다 생각이 나면 기도하신 게 아니라 습관을 쫓아 주님은 기도하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깊은 친밀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대화입니다. 대화는 친밀함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친하십니까? 대화가 잘 되는 사람하고 친한 것이죠.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친해질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함께 산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어도 대화가 잘 통한다면 그 부부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유지되고 두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한 집안에서 같이 살아도 대화가 되지 않는 사이다.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는 사이라면 부부라는 이름으로 오랜 세월을 살았어도 친밀함의 관계는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대화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고 딸과 어머니가 대화를 함께 나누는데 격이 없다면 그 부모와 자녀의 사이는 매우 건강하고 친밀한 사이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먹함, 어색함, 거리감 이 모든 원인은 대화의 단절 때문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길은 그 말씀을 언제나 주의 깊게 듣고 영혼에 담는 일을 지속하는 것과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매일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어쩌다는 하겠죠. 그리고 하루 세 번은 하실 겁니다. 밥 먹을 때. 그런 거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한 습관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단언하건대 하나님과 절대로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여기에는 답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기도가 습관이 돼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다는 것은 그의 삶을 주도하는 것이 여전히 그 자신일 뿐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그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될 것이고 그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며 그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괴로움과 근심과 후회로 가득한 삶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 이처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줄기차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지정의는 너무나 연약하기만 합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 마음을 쏟아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감정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영혼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양식 삼아 늘 그 말씀을 즐겨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보이시고 그 친밀함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끌까요? 기도의 자리로 이끌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게 당연한 것이듯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위로와 마음의 평강과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열심은 그가 기도를 통해 맛보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을수록 더 그는 열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잠시 하는 기도를 통해 어떤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맛보지 못하고 냉랭한 가슴으로 기도 시작한 지 채 5분이 되지 못해서 자리를 뜨는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되면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에 온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분리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성경과 멀어진 사람이 기도만 열렬히 할 수 있을까요? 기도가 싸늘하게 식은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풍성한 깨달음과 은혜를 받는 일이 가능할까요?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죄가 감지되고 죄가 감지될 때 즉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마음을 다한 참회의 기도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속히 회복시키는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번거롭게 하는 일로 인해서 그 원을 들어준다면 밤낮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너희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 이유가 절대로 없고 오래 참으실 이유가 절대로 없으나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과연 그 같은 간절한 기도의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유명한 말씀은 다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자 하시는데 문제는 이 과부처럼 밤이고 낮이고 이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매일 달리는 과부처럼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내가 다시 올 때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주 형식적인 기도 빼고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부어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믿음이 식을 대로 식어져서 도무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다고는 하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도무지 찾아보기 어려운 때가 도래한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한 시기에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언제나 채워져 있었습니까? 언제나 오늘은 많이 나오셨네요. 언제나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는 고정된 인원들만 나올 따름입니다. 내 집은 분명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교회를 정의하셨던 주의 말씀이 무색하게 그지없는 이제 점점 뭐 어느 교회든 뭐 1,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기도회는 뭐 20~30명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보편적인 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일이. 기도가 막혀버리는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불순종하는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나의 고집이 살아있고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님께 굴복되고자 하는 의지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굴복되려고 하는 의지보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하다. 그럼 기도가 나오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게 하실 자의 영혼을 지극히 겸비하게 하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질 때 기도가 시작되고 그 기도는 마침내 자신의 깊은 죄를 깨달아 흐느끼는 통곡이 되고 그 통곡 속에서 죄를 참회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의 한없이 신 사랑과 긍휼이 그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 타락하고 멸망한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영원한 나라를 생각합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지체들을 생각합니다. 이 약한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 거룩하고 신령한 가치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한 해 동안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 자주 올려드려졌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모두 우리에게 이같이 기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동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성화의 진보를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현상을 유지하고 있으면 다행이죠. 조금씩 더 퇴보하게 됩니다. 기도가 사라진 성도의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기세등등하게 됩니다. 기도가 소멸된 성도의 영혼은 이기적인 자기 사랑과 세상을 향한 욕망과 미움과 분노가 그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공생애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 가장 두드러지게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음을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을 때 하지 않게 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을, 상황들을, 그런 시대를 우리 앞에 기어이 다가오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신자의 마음에 깊이 담겨 있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인해 내 자신이 구원을 받게 된 사실에 대한 잊을 길이 없는 진정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감정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보셨어요? 불신자들의 삶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소멸되고 있으니 뭐 다른 대상을 향한 감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스승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밥을 먹고 있고 잠을 자고 돈을 벌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때 모든 것이 나의 능력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여길 때 감사의 모든 이유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내 배로 낳은 자식이라 하더라도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구체적으로 마음에 깊이 체감되지 않았다면 그 자녀의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도 흐려질 수밖에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경험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일수록 성도의 마음 안에 담겨져야 될 감사도 동일하게 관념적이고 막연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생애적인 감격과 경험이 부재한 거짓 신앙이 증가할수록 비례해서 마음에 비롯된 진실한 감사도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억지로 되는 감사 보셨습니까? 감사가 없는 삶에는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온통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가득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감사는 복을 받기 위함도 아니요. 감사해야 된다는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할 이유를 깊이 온 마음과 영혼으로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감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에서부터 모든 감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취직을 해서 감사를 하고 학교에 입학을 해서 감사를 하고 건강이 회복이 돼서 감사하고 사업이 잘 돼서 집을 장만해서 감사하는 것 그거 감사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감사의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진정한 감사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 사실을 믿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며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의 은혜에 붙들려 오늘도 이 좁은 길을 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모든 감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뭘 잘해주면 감사한다 그러고 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감사일까요?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사. 그래야 그 감사가 시들거나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되든 못 되든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좋아지든 그렇지 않든 지금 내게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이 몰려와도 그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감사의 마음은 소멸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감사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가변적인 감사. 감사했다가 감사 안 했다가 하는 감사. 우리의 감사가 십자가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될 때, 감사할 수 없는 사건이 내게 벌어지게 될 때, 우리는 감사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심이, 변치 않는 약속을 통해 우리를 붙들고 가고 계심이, 우리가 연약하고 죄악에 넘어질지라도 변치 않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 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심이 진정한 감사의 이유가 될 때 우리는 그 은혜에 이끌려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이 죄악된 세상을 지나가는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잊을 길이 없는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성찬을 앞두고 우리가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피곤하고 분주할지라도 언제나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쳤는지, 언제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조롱과 형벌 당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충만했었는지를 깊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떠올릴 때 그들은 언제나 기뻐하는 사람들,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일에 그것이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모든 날에 그것의 형통한 때이든 곤고한 때이든 감사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로 세상에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가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성찬을 앞두고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